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성탄 전에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마무리 짓고 또 내년 1월부터는 또 새로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해서 6장 전체를 본문으로 결론 부분 후반부의 말씀으로 말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복음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강조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 바르게 믿는가, 확실한 것을 믿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그 믿음의 내용을 한꺼풀씩 벗겨보면 그 안에 이교적인 사상, 때로는 올바르지 않은 그러한 샤머니즘, 또한 하나님의 오직 은혜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아닌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강조하는 그러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복음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복음에 충실한 것이요, 또 개인의 우리의 신앙의 능력도 역시 올바른 복음 위에 굳게 설 때 우리는 어떠한 시험도 이기고 재난도 이기고 또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신앙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에서 사도 바울 자신도 이 서신을 쓰며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대개 그 당시에 서신을 쓸 때 누군가 받아 적고 구수를 통해서 서신을 적어내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6장 11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직접 펜을 들고 더 큰 글씨로 적음으로써 이것은 내가 직접 썼다라는 것도 알리면서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후반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자랑하기에, 무엇을 기뻐하기에, 무엇을 믿고 의지하기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토록 간절히 권면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담겨 있었던 한 가지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는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쉬운 9번 사용되었는데 그중에 쉬운 5번이 사도 바울이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문 용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말로 이 자랑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에도 보스트 그런 자랑이 의미하는 단어로 번역했지만 엄밀하게 자랑 그러면 우리는 부정적 그런 의미도 포함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만 또 다른 단어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근거해서 의미들을 풀어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또 생각만 해도 기뻐서 삶의 의욕을 느끼게 만드는 것, 또 자신이 의지하여 삶의 중심이 되고 지탱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자랑이라고 번역된 카우카오마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하는가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본 자랑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그의 고백대로 그가 자랑하였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최고로 여겼다. 그것을 이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할 때 그 충격이 사실 다가오지 않습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사형시키는 사형틀이었죠. 끔찍한 사형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 꿈에 십자가가 쫙 나타났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신앙적인 꿈, 예수님의 임재가 나타난 꿈이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 당시에 꿈에 십자가 나면 악몽입니다. 최고의 악몽이죠. 아니 끔찍한 사형틀이 내 꿈에 나타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뭔가 불길한 징조다.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두려워했던 시대. 그런 시대에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였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세 가지를 십자가가 못 박았기 때문이다. 첫째, 그 십자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기 때문이다. 이 한 단어 한 단어야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죽음이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시며 또한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죽음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십자가가 이루어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이 십자가,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로우심,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로우심에는 일체에 조금도 자비가 없는, 조금도 긍휼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완전한 공의로움, 일체의 죄도 용납할 수 없는, 사소한 거짓말도 용납할 수 없는 100% 의로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 모두는 그 죄에 대한 징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가 이루어졌고 또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교묘하게 완전하게 결합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시편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서로 입맞추었다 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교육, 문화, 철학, 인간의 노력으로도 변화될 수 없는 완악한 죄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십자가가 내게 대해 세상을 못 박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힌 시체로 지급한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이 가련한 세상아 사람들을 괴롭히고 정죄하고 또 이 사단의 종로를 타며 이 엄청난 세상의 흐름으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종으로 사로잡았던 이 세상아 너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세상의 모든 능력에 대하여 대항할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세상에 어떤 정치 권력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였던 때가 있죠. 중세시대는 교황에 의해서 황제가 교황이 이 관을 씌워줘야 그것이 마지막 황제가 된 이 절차였던 때가 있죠. 그것이 교회가 세상을 이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의 종이 되었던 때라고 평가하죠.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많이 가진 것이 그것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교회가 역사상 가장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도리어 악영향을 미쳤던 때는 교회가 십자가의 그 상징을 잘못 사용했을 때죠. 대표적인 것이 십자군 전쟁이 아닙니까? 십자가의 깃발을 내걸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잘못된 세상과의 잘못된 관계,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십자군처럼 그렇게 군림하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역사상 교회는 언제나 세상 속에 소수였습니다. 요즘 어떤 역사가들은 이제 뭐 미국 같은 나라를 할 때 이제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다, 이제 크리스텐덤이 끝났다 하지만 사실 크리스텐덤이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된 단어예요. 역사상 크리스텐덤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나라도 세계 전체 세상을 볼 때는 소수였습니다. 도리어 성도들이 소수였을 때 세상에 영향력을 미쳤어요. 참된 믿음이 아닌 그저 겉으로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였는 것이 크리스텐덤이 아니죠. 크리스텐덤이란 단어 자체가 잘못된, 선택된 단어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났다.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다. 아니죠. 크리스텐덤이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된 단어고 그런 시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위 기독교 왕국을 만들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지 세상의 권력을 흔드는 교회가 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역사 속에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것은 세상 속에 선행을 많이 했을까요? 통계적으로 보면 선행을 많이 했지만 그렇지만 악행도 많이 했어요. 교회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지금까지 존재해 왔습니까? 아닙니다. 언제나 이 세상의 소수였지만 지금까지 교회가 존속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선한 행실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한 행실이 곧 교회는 아닙니다. 세상은 이 복음을 시시한 것으로 세상의 철학 중 아류로 여기며 세상의 거센 물결, 이 세상의 거센 물결은 무신론이죠. 그 이면에 유물론이 있고 그 이면에 진화론이 있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그것이 과학이건 또 여러 어떤 영역이건 간에 하나님 없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생각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창조를 얘기하면 미신 취급당하는 시대예요. 그럼 진화가 100% 옳습니까? 다윈의 진화론의 그 잘못된 엄청난 부분은 다 감추어두고 그저 오랜 세월에 걸쳐 이렇게 됐다 그러면 다 통과되는 거예요. 그 숫자가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도 TV에서 수없이 나오는 수십억 년, 수천만 년 뭐 이렇게 막 붙이는 대로 그냥 다. 그럼 다 고개 끄덕거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흘러왔는지 도무지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거절하는 인간들은 그저 이 세상은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됐다고 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위축되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십자가가 이 세상을 못 박았다. 이 세상을 이길 유일한 힘은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인간의 본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인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셋째로 이 그 십자가는 또한 나를 못 박았기 때문이다. 그 십자가가 세상에 나를 못 박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못 박는 십자가입니다. 왜 못 박습니까? 세상에 대해 죽은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거센 물결에 휩쓸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도 못 박을 뿐만 아니라 그 세상에 대해 믿는 자를 못 박는 것이다. 더 이상 이제 세상은 나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세상과 담을 쌓으라는 게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 세상이 휩쓸고 갈 수 없는 어떠한 세상의 영향력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자로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 뿐만 아니라 세상을 못 박았고 또한 이 세상에 대하여 믿는 나를 못 박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은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혹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아리마대 요셉, 그는 바리새인이었죠. 그런데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기를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자신의 무덤을 제공하는 정도로 그렇게 숨은 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표현했지만 그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한 것입니다. 청교도였던 옥타비어스 윈슬로우라는 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느냐 아니면 부끄러워하느냐 그 두 가지의 삶만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때로 책망하며 도전하며 때로는 격려하는 이 노력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으면 육체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다. 육체를 자랑한다는 게 뭡니까? 꼭 나쁜 삶을 사는 악을 행하는 삶만이 육체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사람들도 육체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선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힘에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죠. 세상은 착하고 선하게 살면 되는 거야.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많던데 나는 안 믿고 선하게 살아.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그런 말에 아 그렇죠. 그러고 따라갔을 겁니까? 악하게 사는 것도 나쁜 거지만 선하게 사는 삶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또한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버리고 육체 가운데 사는 이 세상만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로부터 선한 행실이 나올지라도 그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결국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선한 행실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받는 육체적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워했던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신의 고백을 남기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15절에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새 창조를 이루어내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로 죽음에 넘기고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임하셔서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거할 그 창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고백을 남깁니다. 6장 17절에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그의 몸에는 많은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위험과 고통과 죽음의 계곡을 넘나들며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면서 받은 이 흔적이 있었죠. 그 흔적을 그는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 흔적,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이 단어, 그래서 헬라 사회에서 종에게 낙인을 찍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그 단어를 통해 나는 예수님께 낙인 찍힌 종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종이라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증표를 우리는 자랑합니까? 어떤 이 세상에서 얻은 타이틀을 자랑합니까? 무엇을 자랑하며 어떤 흔적을 우리는 자랑합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남아있던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와 같은 징표를 하나님의 택함받은 흔적으로 자랑했지만 그것은 거짓된 진리다. 외적인 흔적은 진정한 자랑할 만한 흔적이 될 수 없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을 못 박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남은 흔적 그것이 우리에게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그 흔적만이 영원한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우고 싶은 인생의 흔적이 있고 또한 남기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인생의 흔적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흔적은 다 지우고 싶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된 흔적만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 흔적만이 영원히 남을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도 이 흔적이 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흔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이 새롭게 돼서 제자들이 얼핏은 처음부터는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온전케 된 예수님의 그 몸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한참 길을 가다가서야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예수님의 온전하게 되고 영화롭게 된 그 몸을 예수님이 나라고 내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잘 알아보지 못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자신이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 온전히 된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온갖 질고 가운데 가난 속에 고난 속에 사셨기 때문에 그 육체가 그렇게 온전하지 못했어요. 이사야 53장에 나온 대로 그렇게 육체의 외모가 볼품 없었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영광스럽게 된 그런 모습,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좀 외모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다 이제 변화될 거예요. 이 땅은 다 죄로 말미암아 지금 불완전한 거예요. 지금 자신의 이 육체가 불만족스럽다고 그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머지않아 이제 온전케 되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다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얼핏 못 알아볼 정도로 변화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에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양손과 발과 허리에 창에 찔린 자국이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부활이 온전하지 않은 부활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부활하셨으면 완전히 치유된 온전케 된 몸이었을 텐데 왜 흔적이 남아있을까? 그것은 남겨두신 거예요. 도마 같은 제자들을 위해서.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도마 같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 온전케 되시는 이 부활의 몸 가운데도 흔적을 남겨두셨어요.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어떤 흔적을 하나님 남겨주십시오. 이거를 영원한 흔적으로 남겨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장이 아니라 상처를 조사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훈장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받은 상처가 있는가. 어쩌면 그 상처는 영원히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그분을 위하여 살아갔던 상처가 있다면 영원한 영광의 상처로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날마다 묵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분을 자랑하며 얻은 상처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권면과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십자가를 자랑하기에 얻은 상처가 우리의 삶 속에 그 흔적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더 깊이 있는 말씀 강해를 찾기 위해 크기로만 교회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보다 좋은 영적 콘텐츠를 더 많이 나누기 위해 방송비를 받지 않습니다. 1년 365일 복음만 전하고 싶어서 우리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온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CGN TV와 함께 땅끝 선교사가 되어주세요.